에베소서 5장 1절과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의로우며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이 말은 교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생활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기도하거나 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암송책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연초에 올해 보니까 매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도 밥을 먹을 때마다 아이에게 읽으라 그럽니다. 오늘 이번 주는 다음 주는 46번이다. 그럼 이제 아이가 암송 하나 하고 읽고 밥을 먹고 자기 전에 또 하고 잘 안 외워지죠.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암송을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또 옛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몇 가지 이런 경건의 영역, 경건의 생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가면 모든 일상이 우리가 호흡을 하고 우리가 걷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왜 또다시 이야기를 꺼내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굉장한 자유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기도 해요. 저희 집 꼬마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읽었지만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낙담을 합니다. 아, 선생님한테 또 혼나 못 찾지. 아, 괜찮다고. 읽었다고 말하라고. 우리가 다 똑같지 않아요. 살다가 보면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요. 몸살이 걸리고 넘어지기도 해요. 연약함이 발생을 해요. 육체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내적인 연약함도 있어요.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를 바랬는데 성실하려고 노력했는데 뭔가 뜻하지 아니하게 자꾸만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통이 우리를 엄습해와서 이런 다양한 고통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기억해 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할 때나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까지 심지어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주어진 삶의 과제를 완벽하게 처리했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수나 실패와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감동이 안 옵니까? 아,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고 설교 원고를 만들면서 야, 이 세 성경 구절을 좀 연결시켜보니까 굉장한 자유함이 우리 속에 몰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사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에 전형적인 어떤 사건의 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 다음 그들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다 보니까 침략을 받고 고통을 해요. 타락과 고통이 한 세트입니다. 이게 타락과 고통 중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호소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를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요. 그 구원자의 이름을 한번 따라할까요? 사사. 원래 사사란 말은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침략자들로부터 구원을 하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이렇게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아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다시 타락을 또 해요.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는 사사가 모두 몇 명일까요? 지난 시간 설교에 제가 딱 이야기했어요. 힌트, 이스라엘 지파수하고 똑같아요. 12명의 사사가 사사기 안에 등장을 하는데 12명의 사사들을 차르르 이제부터 오늘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소속된 지파도 다양하고요. 살았던 또 부름받았던 지역도 다양하고 그 다음 개성도 다양하고 이 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영적인 환경들도 매우 다양해요. 특별히 사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 사사기를 공부하다 보면 아니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인데 이런 악을 범해도 돼? 싶을 만한 연약함이나 그들의 불경단한 모습도 여과 없이 그대로 사사기에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하셨더라. 이게 놀라운 주제입니다. 자 오늘 함께 다루게 될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사사로 활약하게 되는 에훗이라는 사람과 산갈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를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가 앞서 소개했던 성경 구절들처럼 그들의 모습이나 활약하는 모습을 찬찬히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연약해질 수도 있고요.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 같은데 드라마 보고 콧노래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새끼 밥을 먹고 주어진 직장 학교생활 열심히 감당하는 이런 일상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거와 별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이 혹시 떠올려지세요? 사사기 2장 7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저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그 지역의 왕 구산 리사다임 이거 지난주 설교할 때 이야기했는데요.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뭐였다고요? 두 배로 이중으로 악하다.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 왕의 이름인데 이 왕의 이름이 뭐냐? 두 배로 이중적으로 매우 악독한 구산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압제를 하고 8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을 시켜주셨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게 만드셨더라. 이게 사사기 2장 7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딱 이어지는 본문 12절과 13절 맨 처음 내용을 딱 보니까 40년 동안 태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데 먹고 살만하고 걱정 없고 침략자도 없고 배부르고 등따시고 잘 사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 이 평강 속에서 악을 범하고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막 버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단강 동쪽에 차지하고 있던 모압 왕 에글론이 점점 힘이 커지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강을 건너와서 괴롭힐 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하고 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원래 죄악된 본성을 가진 타락한 이웃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그 속에서 고통이 발생하는 것이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는 것 자체는 아 나는 너무 평안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깨어서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이 평강을 주신 은혜 앞에 더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가난한 마음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간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에 다시 악을 범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발을 쭉 뻗고 자는 이런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오히려 배불러져 버려서 그냥 똑같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모압 왕 에글론이 힘을 키우고 서서히 이스라엘을 집적대고 넘어와 괴롭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 왕의 이름을 정리하면 작은 황소라고 하는 어근과 동시에 둥글다. 여러분 이게 소가 둥글다. 소가 둥글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멀리서보니까소가이렇게막대기처럼생긴게아니라동글동글동실동실해똥똥해동글동글동글해요뚱뚱하다는뜻입니다그러니까작은황소인데둥글다라고하는느낌이두단어가붙어있는듯이에글론입니다멀리서보니까너무살찌고뚱뚱한작은황소라고하는이름의뜻입니다근데이에글론이자기혼자서이스라엘쳐들어온게아니라주변에있는암몬그리고아몰렉등과연합을해가지고야이스라엘을치러가자이스라엘을괴롭히러가자이스라엘을뺏으러가자라고해서함께쳐들어와여리고를딱정복해서점령해서차지했다라는겁니다여러분성경을읽어가다보면죄의세력들하나님의역사에대적하고하나님의역사를방해하고하나님의말씀에불순종하는이런죄의특징이뭐냐면가만히있는게아니라부추겨가지고함께죄를짓게만들고죄지은사람까지연합해서죄의공동체를만드는특성이있어요제가종종인용하지만로마서12장2절은이렇게말합니다너희는이세상이세대를본받지말고여기본받는다라고하는그리스의원뜻이뭐냐우리한국사람들이굉장히좋아하는길거리간식붕어빵여러분붕어빵을만드는원리를잘생각해보세요붕어처럼생긴틀에다가반죽이되어있는걸쭉한밀가루반죽을붓고팥을넣어가지고딱뚜껑덮어가지고몇번디비고시간지나니까열에의해가지고붕어빵붕어틀이딱나오잖아요빵이그렇게밀가루를틀속에집어넣으니까그모양이만들어지는것처럼본받는단말이세상이틀을가지고있다는뜻이에요틀을가지고찍어낸다는뜻입니다똑같은틀로똑같이죄를짓고똑같이세속가에빠지고똑같이즐거워하고대중화라는이름을가지고계속해서찍어내려고한다는뜻입니다이게뭐요계속해서죄를부추기고자기편으로끌어들여서자기와똑같은삶을사도록유도하고끌어들이는특성이세상이나죄가가지고있다는뜻이에요그러니까세상은원래대중화끌어모아서더많은어떤모습으로함께뭉쳐가지고그렇게힘을갖고자부추기는속성이죄안에있다는뜻이에요그래서그것을힘써벗어나고하나님뜻에더스스로적극적으로나가서하나님뜻이무엇인가를내에너지를다해가지고한발자국씩한발자국씩맞서서걸어가라고말하는것이로마서12장2절의본래의의미예요아마도이에글론왕은여리고를본부삼아이스라엘을계속지속적으로괴롭혔을것입니다14절에의하면그압제이스라엘을괴롭히고막이스라엘것을빼앗아가는기간이무려18년간이었어요여러분이게모압을비롯한이연합국에게여리고가점령을당했다여리고가그들의본부가되었다라고말하는것은이스라엘사유가18년동안또그앞에그기간동안얼마나범죄하고타락했는가이세속화되었는가라고하는것을단적으로표현해주는의미가하나가여리고가점령당했다는뜻이에요왜그렇죠여리고는이스라엘이출애굽하고난이후에40년간의광야를거쳐서하나님나라를세우기에약속의땅인가나안에들어갈때두명의정탐꾼을보내가지고가나안전체를정복하기위해가장먼저대표적인도성인이여리고를정탐하게만들었던것이에요그리고요단강을건너이스라엘이제일먼저첫번째로점령했던가나안땅을상징하는첫번째정복의도성그게바로여리고이기때문에그래요이런관점에서보면모압이라는이방의나라가여리고를정복해서점령했다라고말하는것은이스라엘사회전체가점령당했다이스라엘사회전체가가나안의세속화에물들어서하나님앞에타락을해서하나님이그대가로징계하시며고통스럽게했던하나의표본의사건이여리고가점령당했다라고하는것에서우리가살펴볼수있을것입니다이제15절앞에보니까이스라엘이그고통속에서18년간모압연합국에게괴롭힘을당하면서그들은하나님께도움을호소하기시작합니다제가설교를시작할때앞선본문을이야기했던것처럼지난시간에살펴보았던8절과9절에보면메소포타미아에게8년동안압제를받았고8년동안의괴롭힘이너무심해서그들이정신차리고하게기도하기시작했는데그시간하고비교해보세요오늘모압에게는18년의무려그러니까메소포타미아에게는8년동안괴롭힘을당한것이랑오늘모압이연합국에게그것도그들이여리고를점령한상태에서18년동안10년이더기간이길은늘어났습니다고통을당하고괴롭힘을당하는기간이10년이더늘어났고그리고하나님을호소하는시기도10년이더늦춰져버렸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나 세속화의 수준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화들짝 깨우게 만들 만한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여러분 아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도 종종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쭉 교회를 다닌 사람이 이제 대학생이 되거나 청년이 되어서 학교 일이나 여러가지 일 때문에 한번 교회를 빠져보세요. 주일날 처음에는 막 긴장합니다. 낯습니다.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데 한번 빠져보면 어떤 마음이 딱 들은 줄 아세요? 아 다음에도 빠져도 되겠네. 쉬워집니다. 한번 그러고 나면 쉬워져요. 두 번 빠지면 세 번은 너무 쉽고요. 네 번째부터는 교회 가는 게 귀찮아집니다. 이게 불경근이 가지고 있는 마력이에요. 별거 아닌데 이게 되는데 이거 쉬워지는데 여러분 이게 점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쌓여지기 시작하면 8년 동안 괴롭힘 당했을 때 하나님을 기도했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18년, 10년이 더 늘어난다니까요. 18년 동안 그들이 괴롭힘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서 정신 차리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희한하게 이 죄성과 불경근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익숙하게 만들고 타락의 본성하고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다라고 하는 이상하게 자고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추기는 특성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욱 영적인 농도가 어두워지고 짙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결과 겨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이 18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하자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18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셨다가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왼손잡이 딸할까요? 에훗.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기 왼손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시온성경이나 개역성경에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오른손을 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을 잘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을 할 때 왼손잡이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오른손을 쉽게 잘 활용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오른손도 조금 쓸 수 있지만 왼손을 더 잘 쓴다. 양손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번역이 종종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니까 왼손잡이 700명 왼손잡이 7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 부대를 가동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뭐 하느냐?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남자들 소리 지르세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투수가 개막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누구죠? 유현진이 오른손으로 던집니까? 왼손으로 던집니까? 아 이게 모든 미국의 전 세계의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날 돌려보기 많이 했죠. 찾아서 돌려보기. 유현진이가 왼손 투수예요. 근데 유현진의 특징은 미국의 수많은 그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투수들에 비해서 뭐 150km, 160km 던지는 강속구 투수가 아닙니다. 그날 최고 구속이 151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삼진을 8개나 뽑았을까요? 공통적으로 전문가들 하는 말입니다. 지가 던지고 싶은 대로 정확하게 꽂아 넣어서 선수들이 예측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스트라이크 존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이 편차가 대각선이 한 50cm, 60cm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공이 여기 들어오나 속도가 조금 10km 빨랐다가 늦었다가 휘었다가 바로 들어왔다가 서 있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가 던지고 싶은 이걸 전문용어로 제구력, 여성분들 처음 들었죠? 제구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남자친구도 이게 뭔지 알죠? 제구력. 손흥민이가 내가 넣고 싶은 대로 공을 딱 차 넣는 거 아니에요. 마음먹은 대로 공이 딱 날아가는 거지. 이게 기술인 거지. 여러분 근데 베냐민 지파에는 무려 700명 왼손잡이인데 돌을 들고 내가 원하는 목표로 딱 던지면 그대로 꽂히는 왼손잡이로 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700명의 물매를 던지는 특수부대가 700명의 특수부대가 베냐민 지파에게 있었다. 이게 사사기 20장 16절에서 소개하는 베냐민 지파의 특성이에요. 이게 뭘까요? 베냐민 지파의 이런 특수 왼손잡이 700명의 물매 투구 부대를 가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뭔가 뭔지 모르게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좀 많았던 것 같은 분위기가 분명합니다. 더 재밌는 거는 베냐민이라는 거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이라는 말 뜻이 벤 이게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야민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들 지파 베냐민 말 뜻을 풀이하면 오른손의 아들들 지파 오른손의 후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 같잖아요. 베냐민 지파 이름이 오른손의 후손들 오른손의 아들들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들인데 왼손을 잘 쓰는 700명의 이게 투구 부대가 있다. 게다가 오늘 왼손잡이 에훗이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단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베냐민이란 베냐민 말 앞에 정관사가 딱 더 붙었어요. 문법에서 정관사는 말은 모두가 알고 있거나 어떤 특징을 강조할 때 정관사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베냐민 지파 에훗이 살던 시대에 모든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에훗은 모두가 돼. 에훗 그러면 왼손잡이 중에서도 유명한 왼손잡이.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 왼손잡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에훗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후손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베냐민 이 오른손의 후손 지파 중에서 누구나가 알만한 특별한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딱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집중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만약에 에훗이 제가 소개했던 대로 읽는다면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오른손에가 장애 있었던 사람이라 그런다면 그의 신체적인 특징 누구나가 다 알만한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에훗 에훗만 나타나면 저 왼손잡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때에 신체적인 연약함이나 특징은 아무런 장애가 아니다. 그의 연약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아무런 걸림이나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에훗은 15절 뒷부분과 17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이 정기적으로 여리고를 떡 정복해가지고 바치고 정복하고 있던 그 모압 왕에게 정기적으로 곡식을 거둬가지고 물건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냥 그들이 괴롭히고 있으니까 해마다 물건을 정리해가지고 약속을 했겠죠. 우리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딱 버티고 있는 사이에 너희들이 이만큼 물건을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바쳐라. 이 공적인 압제자의 실제로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실제의 내용으로서 물건을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물건을 들고 이제 선물을 바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에훗이 대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곡물 수행단을 이끌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 규빗. 자, 여러분 팔꿈치 한번 맞아볼래요? 팔꿈치. 그리고 손가락을 이게 손바닥을 이렇게 주먹을 쥐지 말고 쭉 펴세요. 쭉 펴가지고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까지 길이 따라합니다. 규빗.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1규빗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 따라했죠. 여성분들 다 따라했죠.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은 어른 아빠에 비해서 좀 짧잖아 이게. 이게 1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길이에요. 평균적으로 40에서 50cm쯤 됩니다. 가운데 뚝 자르면 45cm. 그러니까 1규빗 때는 45cm쯤 되는 칼을 하나 준비했어요. 칼! 그것도 양쪽을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너무 잘 드는 칼을 어디에 찾느냐? 오른쪽 허벅지. 여러분 오른쪽 허벅지 한번 만져보세요. 이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45cm 되는 칼을 딱 찼어요. 왼손잡이니까 여기서 빼내기 편하도록 오른쪽 허벅지에다 칼을 딱 차고 그렇게 물건을 들고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모압 에글론에게 딱 나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에글론은 성경에 보니까 매우 뚱뚱했더라. 엄청 뚱뚱했더라. 이름처럼 살진 작은 황소처럼 똥실똥실해가지고 막 이렇게 몸이 뚱뚱한 거예요. 이런 몸이 뚱뚱했다는 말은 잘 먹어가지고 운동도 안 해가지고 배가 많이 나오고 몸이 똥실똥실했다 뜻도 있지만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그 이 식민지 나라로부터 많이 빼먹었겠다. 착취를 많이 했겠다. 많이 갈취했겠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신체적 표현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우선 18절과 19절 앞부분에 보니까 가지고 왔던 물건을 싹 다 전달하고 왕에게 선물을 다 바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돌아서는 곳이 있어요. 채석장. 쉬운 성경은 채석장으로 되어 있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돌 뜨는 곳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돌 뜨는 곳을 세 글자로 하면 채석장이죠. 그곳에서 돌아와 혼자만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 혼자만 다시 와 앞에 옵니다. 여기에 채석장 돌 뜨는 곳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한번 따라할까요? 돌 우상들. 히브리어 원어는 이게 돌 뜨는 곳이 아니고 돌 우상들이 모여있다. 돌 우상들이란 뜻입니다.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 주보에 실려있는 설교 원고 중에서 가로 안에 히브리어를 기록해놨는데 제가 아침에 보니까 이게 어순이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이 특징이 아마 이게 프로그램이 좀 연약해서 그래요. 한글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히브리어를 그 순서로 딱 쳤어요. 그런데 글자를 변용하거나 어딘가를 옮겨오면 이 글자가 막 혼자 뒤죽박죽으로 바뀝니다. 그리스어는 그대로 있는데 글자가 바뀌어도 오늘 본문 보니까 제가 쓰는 바탕 글씨랑 컴퓨터 우리 교회 컴퓨터랑 이게 글씨체가 달라지면 글자가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순서가 안 맞습니다. 양해하시길 바라고 후세대교회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설교원을 클릭하면 제가 원래 올린 글이니까 거기에는 히브리어가 그대로 어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채석적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거는 돌 우상들이란 뜻이에요. 돌 우상들 앞에서 그 돌 우상들 앞에서 이렇게 오늘 에훗이 돌아서서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굉장히 참 뉘앙스가 있는데 그리고 돌 우상들이 있던 그곳 동네를 길갈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길갈에 길갈 옆에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에훗이 돌아가 왕 앞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요단을 건너 첫째 날 밤을 잤던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문을 말리셔서 그 강에서부터 돌 한 지파에 하나씩을 들고 와 열두 지파가 돌 열두 개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열두 개의 돌을 첫날 밤에서 모았던 곳 하나님께서 강문을 말리셨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기 위해 돌을 쌓았던 곳 그것이 어딜까요? 길갈이에요. 그곳에서 여호수아서 5장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이 광야에서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행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곳도 길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길갈에 옆에 돌 우상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에훗이 돌아섰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놓고 돌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그 삶에서부터 돌아서서 원래 길갈이 상징하고 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과 맺었던 은약의 사회, 은약의 삶,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상징하는 그 길갈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인생을 바꾸었다, 회심했다. 이제 더 이상 세속적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거쳐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회심의 의미까지도 길갈 돌 우상들 앞에서 돌아섰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역시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19절 뒷부분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모압 왕 앞에 다시 돌아온 이 에훗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비밀한 일 비밀한 말을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글로왕 딱 들어보니까 다 돌아갔는데 자기 혼자만 딱 와가지고 은밀하게 조용하게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그때 에글로왕이 눈치를 챘을 거예요. 얘가 특별한 선물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비밀하고 조용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니까 신하들 보고 다 물러가라. 그래서 신하들을 다 물러가고 1대1로 만났는데 이 에훗이 왕 가까이 가가지고 가까이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러 왔나.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에글론이 화들짝 놀랬겠죠. 뭐 하나님? 하나님? 얘가 갑자기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에글론 왕이 벌떡 자리에서 뚱뚱한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순간 왼손잡이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뭘 차고 왔다고요? 한 규비 때는 예리한 칼을 숨기고 왔으니까 그 칼을 슉 뽑아가지고 그냥 막 뚱뚱한 배를 찔렀다라는 거예요. 뚱뚱한 배를 찔렀는데 칼을 뽑지 않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차게 찔렀는지 배를 통과해 가지고 등에까지 칼날이 쑥 나와 버리고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온 성경에는 그 몸속에 있던 뚱뚱한 몸속에 있던 내장 지방이 기름이 쑥 흘러나왔다. 칼날이 엉겼다라고 나와요. 역시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기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뱃속에 있던 무엇인가가 푹 쏟아져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볼 때 이 에훗이 왕을 칼로 찔러 죽이면서 그를 완전히 진멸한 내용으로 오늘 부분이 설명합니다. 이렇게 왕을 죽이고 났던 이후에 에훗은 23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밖으로 나와 조용히 문을 잠그고 몰래 빠져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의 신하들이 와보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아 용변을 보는가 보다, 똥을 누는가 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기 앞서 제가 설명했던 단어의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칼을 가지고 왕의 배를 쭉 찌르는 순간 기름만 나온 게 아니라 몸속에 있는 배설물이 다 같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피냄새와 함께 몸속에서 쏟아졌던 배설물의 냄새가 함께 팍 퍼지면 문을 닫은 상태에서 뭔가 이게 똥냄새나 배설물의 냄새가 좀 느끼한 냄새가 막 퍼져나왔겠지요. 이 신하들이 볼 때 똥는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가다가 여기 원어는 개역개정은 그다음에 개역성경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발을 가리다. 발을 가리다 말이 대개 이 단어가 그 히브리권에서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큰 몰리를 본다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은밀하게 남녀가 성관계를 한다라고 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낮잠을 잔다라고 할 때도 발을 가렸다라고 환유법적으로 쓰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시온 성경은 용변을 보는 것으로 해석을 번역을 해서 그렇게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왕 신하들이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열쇠를 구해가지고 문을 따고 열어보니까 그들의 왕이 그냥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한편 에훗은 26절부터 30절 다시 돌 뜨는 곳, 돌 우상들이 있는 곳으로 쑥 지나 에브라임 산지로 쑥 올라가서 스이라라고 하는 곳에서 나팔을 푹!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비상적인 일이거나 어떤 특징적인 사건을 위해 백성들을 모을 때 주로 나팔을 불어요. 뿍! 에브라임 지파 스이라고 하는 곳에서 스이라라고 하는 곳에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을 모여온 백성들을 이끌고 슉 요단 강가로 내려가 여리고를 벗어나 왕이 죽어서 혼비백산하며 강을 건너 모압 땅, 암몬 땅, 아말렉 땅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이 이방의 사람들을 잡아서 무려 1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리고에 정복하고 점령했는지 그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복을 받아냅니다. 항복을 받고 난 이후 그 이후로 이렇게 모압을 물리친 이후 무려 80년간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에훗의 이야기도 보면 사사기의 전형적인 순환 구조인 타락, 호소, 구원 이 흐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이한 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유다지파의 온니엘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으로 뭐 다른 뜻 설명 없이 쭉 그가 평상시에 그리고 이 기랴세베를 정복하기 위해서 유다지파에 공헌했던 것을 알고 있는 모범적인 사람이었던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에훗은 오른손을 잘 쓸 수가 없고 왼손을 더 잘 쓰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구원 역사를 진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연약함이 있고 누가 봐도 라고 싶을 만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주님은 나에게 내 능력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바울이 약해질 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만 사도로 사역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아픔이 있고 육신의질병이있고세번떠나가도록마치사탄이주는가시처럼느끼질만한심각한고통이있는중에도그는계속하나님의일을감당하면서주님께서이일을감당해야할능력을주시고하나님의일하심을드러내는수단으로자기약함을사랑한다그래서오히려기쁘다고고백하는거예요그러기에우리예수믿는성도들은우리를충성된자로여겨주시는하나님의은혜그냥하나님입장에서우리를사랑하셔서불러주시고자녀삼아주시는주님의은혜그래서주님의은혜가아닌것이하나도없는하나님의은혜가아닌것이하나도없는날마다주님의은혜에감사함으로신실해야됩니다디모데전서1장12절을제가읽어드리죠우리주예수그리스도께감사를드립니다그분은나를충성된자로여기시고그분을섬길수있도록하셨으며필요한힘까지주셨습니다그럼이게우리성도들이날마다고백해야될굉장히중요한진술이에요우리가약하거나부족하거나뭔가모자랄지라도하나님이나를부르셨다는그사실에감격해서하루하루를버티고살아갈때하나님의일이진행되고구원의역사가진행될수있다는거예요자이제오늘본문의마지막한절이남았습니다31절은에웃의뒤를이어삼갈이라고하는사람이활동하는아주한절밖에없는짧은이야기예요사사기에는복습입니다모두몇명의사사가등장한다고요12명의사사들중에서오늘본문우리가살펴보았던에웃처럼내용을자세하게길게소개하는사람의사사는6명이에요그런데31절삼갈처럼짧게소개하는사사도6명이등장을합니다근데왜어떤사람은길게설명을해주고어떤사람은짤막하게이름이나활동의뭐특징들만짧게소개했을까요이내용이뭘까요하나님이차별하시는걸까요누구는길게설명해주고누구는짧게설명하고여기에대해한두세가지원인을우리는추정할수있을거예요하나는뭐냐면이스라엘이압제를당하고괴롭힘을당하고그리고하나님께서사사를세워서구원하는이야기는분명한데굳이반복되는어떤특징이나사역들에대해서는쭉줄이고그사람의지극히개인적이거나특징적인이야기만짧게소개하다보면반복되는패턴에서는길게설명할필요없으니까줄였을것으로도짐작할수있습니다또하나는이거는반드시소개할수밖에없을긴이야기6명의사사이야기를전개해나가는데그사사이야기를듣다보면우리로하여금막그냥같이흥분이되고긴장이일어나고고조가되고긴이야기를막이어집니다그런데그러다보면중간에호흡이필요하잖아요이야기들을때도호흡이필요하고글을읽어나갈때도뭔가안정되거나뭔가분위기를전환시킬만한호흡이필요할때중간중간에긴장되었고고조되었던분위기를시킬뿐만아니라다른사사의이야기로전환하려고할때짧은사사들의이름과간략한특징들만한줄두줄짝짝짝짝소개하면서반복되는내용을뺐기때문에이사사들의이야기를같이곁들여서그렇게소개하고있을뿐이에요그렇다고해서6명의사사가불필요한자가아니라많이소개하고자세하게소개되지는일반사사들과사실은하나님의부름받았고활동했고구원역사에초대받았다라고하는결론은동일하던사실이에요자오늘31절에소개되는이사사는짧게소개되는첫번째사사이면서전체적으로보면온리의에웃에이어세번째사사입니다근데그의이름이한번따라해보실래요원어상발음입니다샴무가르아여러분지금히브리어를극복했습니다이삼갈의원어식발음이샴무가르라고하는말입니다이이름이좀특별한데요일반적으로히브리어를공부하면히브리단어에는자음이세개입니다그다음모음이중간에끼어들어가는모음이들어가서발음이좀길기도하고짧게발음나기도하는데샴무가르에는이자음이일반적인히브리단어에세개들어있던것이오늘이샴무가르이름안에는네개가들어갔어요이말이일반적인히브리식의이름이아니겠구나일반적인히브리어용법에서벗어나있는이름이구나라고하는그런의미입니다그래서학자들이자료를찾아보니까히브리사람이름안에는이샴무가르라고하는어근을가지고있는동일한이름이나이것들의지명이전혀없어요그런데저북쪽으로올라가우리가알고있는메소포타미아문명속으로올라가서갈그미스라고하는이지역을다스리고있는해쪽속의이방의왕의이름이샴무가르똑같은이름이등장하기도하고요티그리스강변이게이방지역입니다티그리스강변의누찌라고하는곳에서발견된자료를보니까샴무가르라는또이방사람의이름이나와요 아, 여기서 학자들은 추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샤무가라, 이 삼갈이 이방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겠다. 만약에 여러분 이거 보면 그러면 사사로 활동한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어쩌면 구원자로 활동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색다른 어떤 관찰과 적용이 막 일어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추측의 배경이 하나도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 삼갈에게 뭐 어떤 수식이 하나 더 붙었느냐. 아낫의 아들.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설명이 붙어 있는데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거는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아,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역일 수도 있고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가 사사로 부름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낫이어서 이 아낫은 특별히 여성 명사라 그의 어머니가 아낫이어서 아낫의 아들인가 보다 가족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낫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주구장창 나오는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 누구 뭐죠? 그 바알의 아내이면서 전쟁의 여신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우상의 이름이에요. 바알의 아내 이름이고 전쟁을 주관하는 여신의 이름이 아낫이에요. 그러면 명백한 것은 뭐냐? 이 삼갈은 우상과 관련되는 출생이거나 우상과 관련되는 지명 출신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삼갈의 정보가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재구성 한번 해보세요. 아낫의 아들이 만약에 지명이었다 그러면 삼갈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느냐?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을 믿는 그 여신들의 아들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땅, 우상의 땅, 그 이름마저도 도시의 이름마저도 우상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그곳에서 계속 자랐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게 지명이 아니고 부모가 붙여줬다라고 말하면 어머니 이름이 아낫이에요. 어머니가 여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아들을 딱 놓아놓고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너도 여신의 아들이다. 뭐죠 이게? 보통 우리가 출생의 비밀이 한두 가지씩 다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게 어머니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을 때 주지 스님이 붙여준 이름 그죠? 그래서 내 이름은 영음하겠으니 중이 붙여준 이름 출생의 비밀이 다 한 가지씩 있을 거예요. 이름이 그런 의미를 딱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희망상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낫의 아들이 만약에 그 어머니가 아낫이었다면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굳이 여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너는 여신에게 바쳐진 아들. 이거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지명으로 해석하나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아낫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나 이 삼갈은 분명하게 이방스러운 출생의 사건과 이방인에게 이방의 신에게 드려지는 어떤 인생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는 출생의 비밀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쉬운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31절 끝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읽기 나름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히브리 원어의 도라고 하는 단어 옆에 도라고 하는 한정 전미사 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의 저자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걸 읽기에 따라서 이런 뉘앙스가 가능합니다. 그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역시도 부름받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구원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다. 에훗이 유명한 왼손잡이예요. 아니 평범하지 않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의 어떤 신체적 특징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그러면 연이어서 소개하는 삼갈할 때 그도 이스라엘이 구원한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삼갈도 사사로서 누구나 볼 때 하나님께서 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뉘앙스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갈은 출생지를 따지거나 집안으로 따져볼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는 금수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간적인 어떤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그가 그 은혜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분이게삼갈의이야기에들어있는뉘앙스란말이에요이와같이삼갈이활동했던시기는저지중해오르북쪽에에게에서살고있던해양민족인블레셋이이집트나가나안땅으로쭉이주하면서정착하고조금씩이블레셋민족이자기세력을넓혀가고있던시기에이제가나안땅에지중해까지정착했던이블레셋사람들이점차적으로내륙으로진출하면서이스라엘과충돌하고이스라엘을괴롭히고이스라엘것을야금야금뺏어가지고그냥자기것을만들려고하는이런갈등상황속에서삼갈이부름받게되었어요하나님에의해사사로부름받은이삼갈이오늘본문에보니까특징이뭐냐뭐가지고이겼지요소를모는막대기소를모는막대기를가지고블레셋사람600명을한꺼번에무찌르는구원의쾌거를이루었다라고31절은설명합니다여기이소모는막대기는대략고증에의하면역사적자료에의하면길이가어른남자어른키보다한뼘이좀더커요한2미터쯤되고요그다음한쪽끝에는칼날로이렇게연필깎기처럼연필처럼예리하게깎거나아니면그끝에쇠붙이를딱달아가지고자뒤에서소를몹니다소를모는데2미터쯤떨어져있는길게해가지고소가자꾸말을안들어요왼쪽으로가야되는데으랴랴해도오른쪽으로가려고그래그때이거막대기어떻게할까요뒤에서쿡쿡찌르는거야정신차리라고소를쿡쿡찔러서정신차리게만드는도한쪽것을예리하게깎아나거나쇠붙이를달아가지고소를자극해서소를마음껏부리기위한도구예요다른쪽끝에는삽을꽂아가지고그것을가지고삽질할때쓰는삽자루역할도하는것이이소를모는막대기역할입니다이를바탕으로상황을한번추정해보세요삼갈은어쩌면소를몰고있었을지도몰라요이게지금땅을파고소를몰고있는데갑자기블레셋사람600명이자기마을을훅치고들어와서다른사람들은전부다산으로도망가고창고에숨고마루밑에숨고도망을가고있는데소를몰고있던삼갈은저기무엇이야그럴때하나님께서그에게일반적인사사기이야기입니다성령을충만하게할때도망갈생각이없고담대함이일어났겠지요강하고담대한마음이들면서들고있던막대기를들고부터라이놈들혼자서자기말에치고들어온600명을다찔러주겠다이게이야기가가능한거죠아니면그도집에있는데블레셋이침입해오니까다른사람들은도망가고그냥꽥소리하고있는데자기혼자만가장가까이눈에띄었던소모는막대기를집어들고혼자맞서서다도망가고숨어있는상황에서혼자600명을찔러주겠다600명이라고하는이숫자를가지고추정해보면아마도삼갈이살았던그마을에치고들어온600명의무리를지역적으로들어온이들을물로찔러이겼다라고우리는쉽게해석할때큰무리가없는장면일겁니다여러분이삼갈의이야기에서도확인할수있는교훈을한번발견해보세요오늘이삼갈의이야기31절짧은교훈의이야기지만핵심적인주제가신앙의집안이아니에요우리집은2대째3대째4대째저는최근에5대째신앙생활하고있는그제도의목사님가정을제가알게됐습니다아이게참멋지죠5대째그렇게비록집안에신앙적인어떤뭐출중한조상이나어른들이나신앙의어떤유수한집안이아니고세상적으로볼때명성이탁월한집안도아님에도불구하고그리고심지어그가평상시에뭐대단히군사훈련받은사람도아니에요소를보는사람에불과했을이평범한농부에게그리고그는그이름이나그주변의여러가지여건으로볼때다른사람들이볼때하나님일을한다고별로그렇게대수롭지않게여길만한평범한지극히평범하고연약한사람인데하나님께서그에게주권적인은혜로그를부르시고나니까그택가신과부르심의은혜에힘입어그에게주어진평범한일상의삶도하나님의은혜를이어가는구원역사에하나님나라를이어가는그역사에초대받을수있는영광스러운이야기여러분오늘본문을에훗이야기와삼갈이야기를함께읽었어요그러니까우리가주제를뽑아보면에훗에게는연약함이라고하는단어가탁튀어나와요삼갈에게는평범하다내세울게정말없다진짜평범하다어쩌면더그사람도볼거없다그런데이런연약함이나평범함마저도하나님의주권에따라하나님나라의역사를위해영광스럽게사용될수있고구원의역사를만들어갔다라고하는엄청난주제가오늘본문에서드러납니다이렇게하나님의역사에초대받는것은어떤인간적인조건이나상황이절대적이지않아요그러므로우리성도들은우리가어떻게하나님의자녀가되었고이자리에앉아예배할것인가 예배하고있는가라고하는이가장기본적인질문앞에우리를택하시고부르신하나님의은혜를늘강조하면서하나님의그은혜만을자랑할수있어야되고그리고하나님께만예배하면서자신에게는어떻게할까요철저하게하박국이말하는것처럼여호와가여기계시네잠잠할지어다신약적표현으로바꾸면스스로자기를부정하고겸비하라겸손할수있어야된다고말하는거예요고린도전서1장28절부터31절화면에떴습니다좀내용이길긴하지만오늘전체의설교를정리할수있을만한중요한구절이라한번같이읽어볼까요하나님께서는세상의비천한것들과멸시받는그리고아무것도아닌것들을선택하여유력한것들을멸하셨습니다이것은하나님앞에서어느누구도자랑하지못하게하기위해서였습니다그러나여러분은이러한하나님께서나와서예수그리스도안에있게되었습니다예수님은하나님께로부터오는우리의지혜와의와거룩함과구속이되셨습니다그러므로성경에기록되었을때자랑하는자는주님안에서자랑하십시오우리가드러낼것은주님의은혜와주님을자랑하는것밖에없어요근데교묘하게주님의은혜를자랑하면서자기자랑하는사람들이훨씬많죠은근히그러나철저하게우리가싸워야될것은주님의은혜만을드러내고위해집중해야됩니다하나님의은혜에우리가매일매일합당한걸음의삶을살아간다고말하는이일상은한걸음더나가면세속화에맞서서세상의그런유혹된모습에맞서서자기를거룩하게지키는영적인정결함제가설교를시작할때이야기했던것처럼하나님께서기뻐받으시는영적인예배자로살기위해우리가힘써야될것한번따라할까요정결함이건영적인때묻지않는정결함을말하는겁니다성경은우리에게그것을힘쓰라고강조하면서스스로결단하고에너지를투여하기를원하시는거예요그것이하나님앞에지속적으로은혜를누리는길이니까하나님우리를거룩하게사용할수있는방편이니까우리의일상이하나님나라가될수있는변곡점그지점이어디냐우리가정결할때하나님나라가이루어져요똑같은삶을살았는데정결함에대한의식이없고내욕망대로살아버렸어요그거는세속화에불과해요하나님나라이냐세속화냐겉으로보기에는똑같은일상인데어디가딱끊어지느냐정결할때디모데후서에서말합니다디모데후서2장20절부터22절입니다큰집에는금그릇과은그릇이있습니다그러나나무그릇과흙그릇빚은그릇또한있습니다그그릇가운데특별히귀하게쓰이는그릇도있고평범하게쓰이는그릇도있지만누구든지중요합니다악을멀리하고깨끗하게하면정결함이라고표현했습니다이세속화에굴복당하지아니하고스스로하나님앞에자기자신을지키고자힘쓸때주인이신주님이쓰시기에귀하고그릇거룩한그릇이될것입니다그런사람은언제나좋은일에쓸수있는준비된사람입니다우리청년들이에게특별히우리꿈동이친구들에게부탁을합니다젊은사람들이빠지기쉬운정욕을멀리하십시오젊은사람들이빠지기쉬운정욕이란성경안팎에서의흐름들을강조해보면성적인유혹많은사람들이추구하려고하는대중화의마력남들이다그러니까나도해보고싶지뭐그래서청소년들과청년의특징은친구들다그러는데친구들이삶의기준입니다다그래다이런옷을입어다이런신발신어다가졌는데폰누군가의표현을빌면사람들이말할때다라고말하는것은주변에세사람이하면다라고느낀대요이게중요한심리학적인결론입니다열명중에서세사람이가지고있으면부모님말할때다갖고있던데라고말한대그러니까젊은사람들이빠지기쉬운정욕을우리어른들도동일합니다멀리하시기바랍니다깨끗한마음을가지고주님을신뢰하는사람들과함께그래서공동체가필요하고요죄가공동체를만들면성도들도공동체가필요한거예요그래서우리중고등부친구들과디모데모임오면계속말합니다학교에서도기도모임을만들고기독동아리를만들고우리청년대학생들에게는선교단체나주중에내삶을함께키워주고막아줄수있는그런동아리속에들어가서함께의와믿음과사랑과평화를추구하기바랍니다아멘그것이우리를정결하게지키고하나님나라의백성으로우리의일상을갖고가는방법일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321장 한 장 하죠.